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봅니다. 제가 열왕기상 17장 18장을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아주 공동적으로 느끼는 게 이 시대와 매우 유사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시대와 참 유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북이스라엘이 오므리 아합 왕조, 아주 굉장히 강력한 왕조고 아주 대표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했던 왕조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그런 내용인데 왜 우상을 섬길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 그 우상을 섬긴 목적이 과연 그들에게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을 섬기다가 왜 우상을 섬겼을까? 이제 그게 좀 궁금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아무리 왕권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해도 그렇게 전 국민이 우상을 섬길 수 있을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우상은 어떤 유익이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 때 그들에게 오는 유익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목적은 그들은 자신들이 잘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풍요롭게 되는 거, 자식 잘 낳는 거, 번성하는 거. 그 우상을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방에 있는 나라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저 신을 섬기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정권과 함께 우상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 잘 되면 그걸로 다 되는 거예요. 그 신은 누구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점을 보러 다닐까요? 왜 무당한테 그렇게 갈까요? 무당이나 점보러 혹시 그 전에 가보셨던 분들은 그냥 손을 안 드셔도 되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당은요, 좋은 얘기 안 합니다. 그죠? 전 점집을 한번 일부러 굉장히 궁금해서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얘기를 안 해요. 대부분 좋은 얘기를 안 해요. 좋은 얘기를 하면 장사가 안 되죠. 나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나쁜 얘기를 하고 겁을 주고 두렵게 해야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적을 하나 써줘야 되는 거예요. 부적을 써서 주면 그거를 이렇게 잘 갖고도 다니고 벽엔잎에도 넣어야 되고 가방에도 넣어야 되고 또 이걸 싫어하고 미신이라 그러는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옷속에다 꿰매서 넣는 일까지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되는 거예요. 애군을 막아주는 거고 나쁜 기운을 막아서 얘 잘 돼야 된다.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된다. 결국은 모든 우상과 사이비 집단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나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인간의 욕심의 본성과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시대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들에 그렇게 매진할까? 결국은 하나님과 나 자신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수요일마다. 결국은 구약에 나오는 우상 숭배의 싸움은 우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이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그 싸움을 이기면 신앙인이 되는 것이요, 그 싸움에서 지면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우상화는 나 잘되기 위한 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또 다른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잘되겠다 그러면 부족과 다를 게 없다라는 얘기죠. 우상 숭배와 다를 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궁극적인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인의 도리예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그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하셨어요. 그런 백성이 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분명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래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세상에 분명히 증거가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모으신 곳이 교회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 세상이 그래서 교회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한 가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죠. 그 목적이죠. 그 목적이 바뀌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힘들고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고 지치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과의 싸움을 우리가 늘 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아합 오므리 시대도 들어가면 이 시대는 이런 영적인 문제로 이렇게 보기 전에는 그 왕조가 튼튼했습니다. 그래도 북왕국 이스라엘 중에서 왕조답게 대우받았던 데는 이때라 그랬죠.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아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그게 참 신기한 일이죠. 나라가 잘 세워져 있었어요. 어느 정도 살만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난 거예요? 18장에서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엘리야 이름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엘리야 이름이었어요. 엘리야 이름이 불려지면서 이 세상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불편했겠죠. 하나님을 안 섬겼는데 엘리야가 돌아다니니까 엘리야 엘리야 부를 때마다 이게 찜찜한 거예요. 아, 우리가 원래 하나님 섬겼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다가, 쟨 또 누가 이름을 저렇게 져가지고 참 우리로 하고 힘들게, 그러지 않겠어요? 다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대형사고를 치죠. 아합한테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비 안 올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 안 올 거다. 비 안 올 거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만 했으면 괜찮은데 그러고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비가 오면 되는데 이 비가 정말 안 오는 거죠. 몇 년이 안 온 거예요? 3년이 넘게 안 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같은 땅에 비가 3년이 안 오면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이죠. 그러니까 흉년 지나고, 여러분, 나라가 3년이 비가 안 오면 그냥 비가 안 오고 경제가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정권이 위태롭겠죠. 굉장히 왕조가 이게 위험하고 통치도 잘 안 되고 백성들도 말을 안 듣고 이게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경제 원리가 똑바로 안 세워져 있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시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죠. 3년이 지나서 엘리야와 아합이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에요. 만나서 지금 서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뭐라 그래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에 괴롭게 했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비가 안 왔는지를 아냐?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왜 버렸냐?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신을 섬겨서 나 좀 잘 돼 보고자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자리에 바알을 갖다가 앉혀놨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형상입니다. 그러다가 엘리야가 말싸움 그만하고 승부를 가리자. 선지자들 데려와라. 400명, 450명 그렇게 모아놓고 나 하나랑 한번 승부를 가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가 이런 자신감과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왔을까라는 거예요. 갑자기 왕 앞에 나타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자신 있게 한번 승부를 가려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지금 3년 동안 엘리야가 누구랑 같이 지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지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낸 거예요. 그리 시내가에서도 그렇고 사르밧 과부 집에서도 그렇고 어디 있었지만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엘리야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던 시간이 엘리야로 하여금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혼자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하고 뭐 열심을 내도 이런 담대함이 있지 않아요. 이 담대함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살 수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고요. 성격이 뭐 그래서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만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잠깐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늘 일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존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실제를 이렇게 늘 실감하면서 살면 사실 이렇게 담대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렇게 쉽게 놀라거나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체험을 하잖아요. 다 힘들고 어려울 때 까마귀가 갖다 주는 음식도 먹고 그 사르밧 과부 집에 그 기름이 반죽이 떨어지지 않는 걸 체험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공급해 주는 능력으로 사느냐 이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엘리야가 체험을 한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니까 뭐 두려운 게 없겠죠. 아무리 왕이라도 아무리 850명이 서 있어도 그거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굉장한 사람들 여러분 안 두려워도 됩니다. 왜요?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정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 살아갈 날이 야, 이게 참 어렵다 힘들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들이 준비된 어떤 능력과 실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아이들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은 정말 누구를 의존하고 사느냐 그것이 이 세상을 어떠한 자세로 살게 하느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매일매일 위대한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대한 한날을 이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한날 한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교제하고 실감하는 사람들이 그 축적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부요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꾸준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늘 예배 말씀, 기도, 찬양.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일상에서 이렇게 늘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늘 이렇게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이런 관계가 결국 우리를 이렇게 이기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기는 삶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이기는 성도가 되고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이겼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가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다 모여요. 20절에 다 모였어요.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요.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이렇게 다 모였어요. 21절이 보면 참 이게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21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느니라. 예,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게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예?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가 이럴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믿음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게 맞는데 그러면서도 일로 갔다가 뭐 이게 머뭇머뭇 거리는 거예요. 머뭇머뭇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뭇머뭇 거리고 있거든요. 오늘 사실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도 참 동일합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면서 살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냐 바알이냐 누구를 따르겠느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질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한 말도 대답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머뭇머뭇거리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눈치 보고 서로 누가 혹시 얘기 안 하나 뭐 아무도 용기 있는 사람 없고 믿음 있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한쪽에는 왕이랑 850명이 서 있고 이쪽은 엘리야 혼자 서 있는데 저 엘리야 편이요. 그랬다간 이게 또 사단이 날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때 엘리야 편에 서는 누군가 있었으면 참 그 사람 멋있었을 텐데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엘리야가 외로운 게 이럴 때 외로웠을 것 같아요. 딱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어디 숨어 있는 것도 고독한데 다 모아놓고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는데 이때도 벙어리로 있으니 참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엘리야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장면을 이렇게 영화처럼 그려보세요. 엘리야가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가만히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저 같으면요, 아유 그냥 그만둡시다고 내려갔을 것 같아. 저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막 억울하고 속상할 것 같지 않으세요? 엘리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근데 아무튼 엘리야가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고독함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의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 하나님 나만이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선지자적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살아가죠. 백성들은 결단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안을 해요. 어디를 섬기겠느냐 그랬을 때 아무도 못 섬겼던 사람들, 누가 하나님인지 잘 몰랐던 사람들, 좋다. 우리 소를 하나 잡아가지고 단을 두 개 쌓고 어느 신이 참신인지 기도하면 이 불이 내려서 저 재물을 사르는 쪽이 그럼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여러분 그랬더니요, 진짜 얄미운 장면이 24절입니다. 24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옳도다. 여러분 얄미운 것 같지 않으세요? 한번 보세요. 보여주면 믿을게. 보여주면 믿을게. 그냥은 못 믿겠고 보여주면 믿을게. 보여주면.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야, 모든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참 똑같구나. 내 배불러야지 배부른 거고 내 욕심 채워줘야지 기쁜 거고 내 눈에 보여야지 믿어지는 거고 손가락 넣어봐야지 이게 예수님인 줄 알고 예나 지금이나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믿음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그 믿음을 따라서 갔다. 이 보이는 것을 믿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형상을 믿는 게 아니고 세력을 믿는 게 아니고 보이는 숫자를 믿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수많은 우상 덩어리들을 믿는 게 아니고 잘 익은 곡식을 믿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지만 역사를 주권적으로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보이는 현상을 움직이시는 그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인 거죠. 사람들이 그제서야 보이는 것 같고 헬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엘리야가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니들이 먼저 해라. 니들이 먼저 해라. 그래서 이제 이 850명이 이제 열심히 뭐 하죠. 열심히 막 뛰고 난리를 치고. 근데 아무 일도 없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기다리다가 이제 비웃죠. 야, 좀 크게 불러봐라. 야, 잠깐 묵상하는지, 잠깐 나갔는지, 어디 갔는지, 응? 자는지 좀 불러봐라. 참, 전 이배짱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분이 아니셔요, 이분이.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열이 받죠. 그러니까 막 칼로 몸을 베고 피가 나게 하고 이제 별짓을 다 하고 이제 저녁때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 마지막이 참 멋있어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잘못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 돌아보는 것도 없고요. 응답도 없고요. 아무 소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겠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세상,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성공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 추구하는 이 가치관들을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살수 있는가? 그러면 여기에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실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신앙의 실제가 뭔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이제 보면 첫 번째는 구경꾼 신앙이죠. 이 앞에 있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경꾼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관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느 편에 쓸 거예요? 어느 편에 쓰냐면 이기는 편 우리 편인 거예요. 그죠? 이기는 편 우리 편. 그때 가서 나 쓰겠다 이거예요. 그때 가서. 그럼 그때 가서 쓰지 말고 미리 서야 되는 거잖아요. 신앙은. 미리 가서 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과 비교해서 우리 다니엘 우리 믿음의 선배는 정말 너무 위대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뭐라 그래요? 유명한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은 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내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이 있든 상관없는 거예요. 사자가 날 잡아먹든, 불이 날 태우든, 내가 음식을 안 먹어서 굶어 죽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잘 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 믿음을 따라서 나는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조소의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죽는데 알고도 다 알았어요. 근데 기도하면 죽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 굉장한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어요. 그거 개의치 않은 거예요. 그냥 나의 믿음을 따라서 살겠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다 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망했어요.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 망하게 한 신이었어요. 그럼 그신 버릴 수 있잖아요.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망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망한 나라에 비록 볼모로 잡혀와서 출세는 했지만, 그렇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너무 다른데, 그냥 여러분 다니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포기하고 바벨론에서 그냥 살면 자자손손 잘살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자자손손 인생 걱정 안 하고 살수 있을 만큼의 자리에 있었고요. 부도 있었고요. 권력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만 혼자 죽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가족들이 있었다면? 그런데요,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 앞에서. 진리 앞에서. 그 진리와 믿음이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믿음을 가는 것이 믿음의 도리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도리이고. 우리 그렇게 살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 때, 우리를 통하여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가 되는 거죠.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참 아름다운 모습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좀 살아갈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에서 이길 수 있을까? 지지 않고 이기는 믿음을 살수 있을까? 우리 아까 찬송 불렀어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십자가의 생명력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그 은혜 앞에 나아가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채워지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내가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십자가 앞에서 고백되어질 때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면 그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의지적으로 뭐 결심해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라는 것은 너무 약해요. 굉장히 약해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이 강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 붙잡고 머뭇머뭇거리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요. 담대한 거예요. 담대하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사십시오.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증거됨입니다.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세요. 아, 너희가 나를 높인즉 내가 너를 알겠다. 내가 너를 높이겠다. 네가 나를 부른즉 내가 네 이름을 알겠다.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의로운 내 손으로 너를 건지겠다. 너를 돕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분명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은혜를 늘 충만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